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한번 슬쩍 내려다 보실래요?
네, 다들 손에 쥐고 계시죠?
2026년인 지금 우리는 화면에 대고 한국어로 대충 막 얼버무려도 1초 만에 완벽한 비즈니스 영어로 번역되는 뭐랄까 그런 기적 같은 앱을 매일 숨쉬듯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상회의 켜면 상대방 입술 움직임에 맞춰서 실시간 자막에 달리는 건 이제 아주 기본이고요.
맞아요. 수십 페이지짜리 외국 기사나 논문도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아주 맷돌은 우리말로 쫙 바뀌고요.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기술이 이렇게까지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박살 내버렸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아직도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으면서 영어를 직접 공부해야 할까요?
그냥 내 주머니 속 AI한테 전부 맡겨버리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하실 겁니다.
그니까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 다룰 자료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2026년 7월 14일에 발행된 합동보고서인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직관적입니다. 왜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진짜 흥미로웠던 건 기존의 그런 진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흔히 거라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라거나 교양인의 상징, 이런 낭만적인 수사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죠.
네, 대신 이 보고서는 영어를 철저한 투자 결정으로 보더라고요. 21세기 정보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취급한다는 점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핵심입니다. 영어가 학교에서 억지로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와 지식에 접속하기 위한 공영 운영 체제, 그러니까 글로벌 OS라는 거죠.
와, 글로벌 OS! 이 개념의 밑바닥까지 오늘 본격적으로 해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직업적 생존이나 투자 결정에서 남들보다 어떻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지 확실한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네,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보고서가 영어를 세계 시스템의 공용 인터페이스라고 명명한 배경에는 아주 압도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데이터요? 어떤 수치가 나왔나요?
최신 웹 통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웹사이트 컨텐츠 언어의 무려 49.7%가 영어입니다.
와, 49.7%요? 그럼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가상 공간의 거의 절반이?
네, 절반이 영어로 건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과학기술과 학술 생태계입니다. 전 세계 과학 논문 인용의 무려 96.6%가 영어 자료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거든요.
96.6%면 이건 그냥 영어가 좀 우세하다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영어를 모르면 현대 인류가 쌓아올리는 지식의 최전선에는 아예 발을 들일 수조차 없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지식의 생산과 유통 자체가 영어로만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어차피 그 96%가 넘는 영어 논문들도 요새는 구글 번역기나 AI에 딱 집어넣으면 한국어로 다 읽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텍스트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보고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번역 의존세라는 개념입니다.
번역 의존세요? 세금을 낸다는 건가요?
네. 영어를 모른다고 해서 정보가 아예 차단되는 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번역기를 돌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원문을 직접 읽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정보 생태계에서 보이지 않는 막대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게 된다는 겁니다.
야, 보이지 않는 세금. 그 세금의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세금은 바로 시간입니다.
아, 정보가 한국어로 변환되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특정 바이오 기업의 신약 승인 거절 문서가 영어로 딱 발표되었다고 가정해보죠.
네네, 엄청난 악재 뉴스가 뜬 거네요.
이 원문을 즉각적으로 읽어내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발표 1분 만에 주식을 팔아치우거나 공매도를 쳐버립니다.
와, 1분 만에요? 진짜 눈 깜짝할 새네요.
반면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 문서를 번역해서 한국어 기사로 요약해주기를 혹은 AI가 뉴스를 긁어 와서 알림을 띄워주기를 계속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딜레이가 무조건 생기죠.
그 30분, 길게는 몇 시간의 지연 시간 동안 시장은 이미 다 움직여버리고 난 후가 됩니다. 즉, 시간 지연은 곧 자본의 손실을 의미하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번역된 자료만 소비하는 건 결국 시장에서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번역된 기사를 읽고 와, 이거 대박 악재다 하면서 주식 앱을 딱 켰을 때는 이미 주가가 바닥을 치고 난 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속도가 생명인 정보 경제에서 번역을 거친다는 건 무조건 후행 지표를 보게 된다는 아주 치명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럼 시간 말고 또 어떤 세금을 내야 하죠?
시간이라는 세금보다 더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두 번째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권과 해석권의 박탈입니다.
선택권의 박탈이요?
네. 한국어로 번역되어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에 도달하는 정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방대한 영어 정보의 무작위 표본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럼 누군가 골라준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언론사나 출판사 혹은 클릭수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AI 알고리즘 같은 중개자가 개입하는 거죠. 이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이 될 만한 것,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반응할 만한 것만을 철저하게 선별하고 필터링해서 가져온 결과물입니다.
와, 듣고 보니 번역된 정보에만 의존하는 건 마치 남이 미리 다 씹어놓은 음식을 받아먹는 것과 같네요.
남이 씹어놓은 음식이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 그러니까 뭐 기초적인 팩트는 들어있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맛이나 다양한 관점을 고를 선택권은 아예 없고 갓 만들어진 신선함이나 속도도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네, 내가 주도적으로 정보의 뷔페를 돌아다니면서 씹고 뜯고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 남이 씹어준 음식은 원래 질감이나 미묘한 풍미를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뭉개져 있으니까요.
정보의 질감이란 곧 맥락과 뉘앙스를 뜻합니다. 번역 과정, 특히 최근에 막 유행하는 AI 요약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미묘한 뉘앙스가 무참히 깎여나갑니다.
어떤 식으로 깎여나가나요?
인터뷰와의 아주 뼈있는 농담이라든지 경영진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 또는 논문 저자가 한계를 지적하면서 쓴 조심스러운 가정법들 있잖아요. 번역기나 요약기에서는 이런 게 그냥 엄청 건조하고 단정적인 팩트 문장으로 둔갑해버리거든요.
아, 뉘앙스가 싹 다 날아가는군요.
네, 원문을 직접 읽지 못해서 내는 이 번역 의존세를 매일매일 누적해서 낸다고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결국 나는 누군가 의도한 세계관 안에서만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필터링한 정보만 수동적으로 소비하게 된다는 건 정말 섬뜩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는 정보 소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번엔 우리의 현실적인 밥그릇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커리어와 소득 이야기죠.
맞아요. 직접 영어를 무기로 장착해서 이 번역 의존세를 끊어냈을 때 우리의 커리어와 소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발생하나요? 단순히 뭐 토익 점수 높으면 인사고과 잘 받고 어학수당 몇만 원 더 챙긴다 이런 얄팍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영어가 소득과 직결되는 메커니즘은 훨씬 더 거시적이고 구조적이에요. 보고서에 인용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데이터를 보면요. 유럽 27개국과 영국의 온라인 채용 공고 수백만 건을 분석했거든요.
네, 규모가 엄청 크네요.
당시 전체 채용 공고의 무려 22%가 영어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어를 요구하는 직무가 단순 번역가나 외국계 기업의 해외 영업 파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 그럼 또 어떤 직무에서 영어를 요구하던가요?
마케팅, IT 개발, 재무 기획 등등 기업의 핵심 가치 사슬 전반에서 영어가 완전 필수 기술로 요구되고 있었어요.
기업들이 단순히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멋을 내려는 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광범위한 핵심 직무에서까지 영어를 굳이 요구하는 건가요?
영어는 실무자에게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일종의 입장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거대 IT 기업인 라쿠텐 사례가 아주 적나라한 증거인데요.
아, 라쿠텐. 사내에서 영어만 쓰게 했다는 그 유명한 정책인가요?
네, 사내 영어 공용화 정책이었죠. 단순히 직원들 영단어 시험 치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직원들의 평균 토익 점수가 500점대에서 830점 이상으로 확 뛰면서 조직 전체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체질이 바뀌었다면 구체적으로 회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해 기업에 글로벌 OS가 깔린 겁니다. 영어가 공용어가 되니까 라쿠텐은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인도의 천재 개발자나 유럽의 최고급 디자이너를 본사로 직접 채용해서 아주 매끄럽게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인재풀 자체가 전 세계로 넓어진 거네요?
네, 조직 전체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스케일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된 거죠. 영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직원은 이렇게 해외 인재와 협업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끄는 등 더 큰 스케일의 권한을 쥐게 됩니다.
권한이 커지면 당연히 소득과 직급이 따라 올라가는 구조겠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만약 제가 해외 고객을 만날 일이 전혀 없는 국내 전용 부서에서 일한다면 굳이 영어가 필요할까요? 외국 바이어 만날 일도 없고 해외 출장 갈 일도 평생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영어를 외국인과 입 밖으로 대화하기 위한 도구로만 한정 지을 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오해거든요.
오해라고요? 그럼 국내 부서에서도 영어가 필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국내 전용 부서에 앉아 있더라도 여러분이 속한 산업을 뒤흔들 파괴적인 기술,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 당장 내년 사업 계획에 벤치마킹해야 할 실패와 성공의 1차 자유는 어디서 가장 먼저 터져나올까요?
듣고 보니 거의 100% 영어권이나 영어를 매개로 한 글로벌 플랫폼에서 나오긴 하겠네요.
빙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최전선이죠. 영어를 할 줄 알면 경쟁사 직원들이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뒤늦게 번역된 철진한 기사를 뒤적이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해외 최신 학술 논문이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생생한 피벗 사례를 직접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직접 외국인과 협상을 할 일이 없더라도 조직 생존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외부에서 수입해오는 역할은 누군가 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조직 내에서 이런 신선하고 희소한 정보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결국 사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정보의 도매상이 되느냐 소매상이 되느냐의 차이네요. 임원이 딱 요즘 이 기술 관련해서 해외 동향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번역된 기사 링크 몇 개 복사해서 띡 보내는 사람하고 원문을 직접 읽고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 인사이트를 싹 가공해서 쥐어주는 사람의 사내 권력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죠.
와, 사내 권력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자, 그럼 이걸 회사 밖으로 한번 끌고 나가보죠. 실전 비즈니스 현장, 특히 거액의 돈이 오가는 투자와 협상의 세계에서는 영어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투자와 금융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번역 의존세가 가장 잔인하게 청구되는 전장입니다.
잔인하다고요?
네. 보고서는 전문 투자자들의 정보 탐색 방식이 일반인의 네이버 검색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콕 집어서 지적합니다. 진짜 판을 움직이는 투자자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A기업 주가 하락 전망 뭐 이런 친절한 요약 기사를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뭘 읽나요?
그들은 검색창에 기업 이름과 함께 10K, 위험요소나 실적 발표 녹취록, 재무제한 조항 같은 아주 전문적이고 건조한 영어 검색어를 조합해서 직접 1차 출처의 데이터를 타격해버립니다.
그 방대한 1차 자료 원문을 직접 뜯어본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요새는 아무리 복잡한 100페이지짜리 영문 PDF라도 AI 요약기에 통째로 던져넣으면 1분 만에 핵심만 추려서 한글로 싹 정리해주잖아요. 굳이 원문 검색어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AI는 확실히 문서 분량을 줄이는 요약 작업에는 아주 탁월하죠. 하지만 요약이라는 행위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요약의 본질이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 무언가를 버리는 작업입니다. AI는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문서를 막 압축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주 희소하지만 치명적인 법적 함정이나 경영진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뭉텅이로 누락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아, 빈도수 위주로 뽑다 보니까 결정적인 걸 놓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기업 공시의 아주 구석진 각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는 영단어가 딱 숨어있다고 해보죠.
그게 왜 중요하죠?
이건 법률적으로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인수합병 계약을 단번에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트리거 조항이거든요.
헉, 수천억짜리 계약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AI나 일반 번역기는 문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단어의 묵직한 법적 무게감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단순히 상황이 다소 안 좋아질 수 있다 정도로 아주 가볍게 뭉뚱그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를 원문에서 짚어내지 못하면 투자자는 그냥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와, 끔찍하네요. 경영진이 애널리스트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도 마찬가지겠네요. 불리한 질문이 딱 나왔을 때 경영진이 헛기침을 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뜸을 들이면서 답변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바로 그 현장의 텐션 말이죠.
나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비공식적 뉘앙스와 텍스트 사이의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이 핵심이죠.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 원리는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요?
공식적인 회의 테이블에서는 통역사나 번역기를 거쳐도 사실 정보 전달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진짜 중요한 합의, 인간적인 신뢰의 형성은 절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 맞아요. 보통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죠.
네, 회의 시작 전에 커피 마시면서 나누는 스몰 토크라든지 통역사가 배제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짧은 1분 혹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에게 눈빛이 흔들리거나 미세하게 굳어지는 그 찰나의 침묵, 이 모든 비언어적 맥락을 통제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주려면 영어를 직접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쫙 종합해보면 AI가 번역을 다 해주는 시대니까 영어가 필요 없다는 건 완전히 틀린 전제네요.
네, 180도 틀린 전제입니다.
오히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우리가 영어를 써야 하는 방식과 이유가 완전히 재편되었다는 뜻이군요. 비유하자면 AI는 일처리 속도는 미친 듯이 빠르고 번역도 꽤 그럴듯하게 해내지만 가끔 중요한 디테일을 빼먹거나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 그러니까 환각을 섞어내는 자신감 넘치는 인턴 같아요.
하하, 그 인턴이라는 비유가 정말 현재의 상황을 완벽하게 관통하네요.
영어를 쥐고 있는 우리는 그 초고속 인턴한테 방대한 1차 자료 수집이랑 초벌 번역을 싹 지시해놓고 최종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법적인 위험 조항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원문과 대조해가며 검수하고 책임지는 관리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턴이 아무리 유능해도 관리자가 인턴이 가져온 문서의 원본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라면 그 부서는 언젠가 아주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뼈를 때리는 비유네요.
네. 보고서 역시 영어 능력은 더 이상 사전을 찾아가며 단어를 번역하는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AI의 오류를 통제하고 결과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최고의 감독 능력이 된다고 명확히 짚고 있죠.
와, 최고의 감독 능력이요?
게다가 우리가 왜 굳이 영어로 AI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한 유명 인공지능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장을 장악한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압도적으로 영어 데이터에 편향되어서 학습이 되었거든요.
아, 그 말은 한국어로 질문할 때보다 영어로 질문할 때 AI가 더 똑똑해진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비영어권 언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와 영어로 입력했을 때 AI가 내놓는 답변의 논리적 깊이나 추론 능력 자체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외부 플러그인 도구들을 활용하는 생태계의 스케일도 비교가 안 되고요.
결국 이 강력한 인터넷 성령을 100% 한계치까지 뽑아먹으려면 인터넷 모국어인 영어로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AI 시대에 영어가 쓸모없어지는 게 아니라 AI라는 이 궁극의 무기를 제대로 휘두르기 위한 손잡이 자체가 아예 영어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야, 손잡이가 영어로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슬슬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 알겠다. 영어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럼 당장 내일부터 미드 대본 달달 외우고 섀도잉 하면서 넷플릭스 배우들처럼 완벽한 원어민 발음을 구사해야 하는 건가? 하고 말이죠.
아, 그런 압박감은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보고서의 결론 파트가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나 딱 주거든요.
오, 가이드라인이요? 뭔가요?
요점은 모든 사람이 원어민 같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심각한 과잉 투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뉴욕 한복판에서 세련된 농담을 던지는 게 아니니까요.
휴,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가 설정해야 할 현실적인 타겟 라인은 어디쯤인가요?
막연히 영어 잘하기가 아니라 어떤 정보에 접근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로 목표를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투자, 미디어, 테크 산업 등에 종사하신다면 읽기 능력만큼은 고급 수준, 그러니까 C1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고급 수준의 읽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주 복잡하고 긴 업계 전문 문서나 논문을 읽고 단순히 표면적인 뜻을 넘어서서 그 행간의 숨은 의도나 문맥까지 파악해낼 수 있는 고급 독해력을 말하죠.
아, 독해력은 확실히 끌어올려야 하는군요.
네. 하지만 듣기와 쓰기, 특히 말하기 능력은 굳이 최고 수준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요? 말하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발음이 좀 투박하고 문법에 구멍이 숭숭 나 있더라도요. 내 분야의 전문 용어를 정확히 섞어서 명료하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AI에 영어로 정확한 검색 키워드를 툭툭 던질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오, 그거 진짜 위안이 되는데요.
한국어라는 나의 거대하고 깊은 모국어 사고력 위에 전세가 정보를 끌어오기 위한 제2의 운영체제를 아주 가볍게 플러그인으로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발음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철저하게 내 밥그릇을 지키고 글로벌 정보망에 접속하는 실전 도구로서의 영어를 장착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영어를 공부한다는 행위의 본질은 언어학습 그 자체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의 세계관을 좁은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내 삶의 의사결정권을 중개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기제이자 확실한 투자거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방대한 심층 분석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전혀 다른 관점의 도발적인 상상력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상상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AI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 영어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20년 뒤에 AI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도화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요?
네. 어쩌면 미래의 초거대 AI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때 모호함과 뉘앙스 투성인 영어라는 인간의 언어조차 싹 버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완벽하고 효율적인 수학적 기계어로만 소통할지도 모르잖아요.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통의 형태가 아예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영어가 아니라 AI의 기계적 논리와 알고리즘 그 자체를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언어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해체해버리는 그 먼 미래가 오기 전까지는요.
네. 그 전까지 우리는 지금 이 과도기적 정보 경제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매일 나만의 글로벌 OS를 어떻게든 업데이트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커리어와 투자 그리고 배움의 여정에 아주 날카로운 무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